오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7장 7절에서 13절은 율법의 기능, 그 다음에 율법의 의도를 말씀해 주신다고 합니다. 이 율법의 기능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율법과 죄와의 관계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율법이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또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율법의 기능을 알기 위해서는 율법과 죄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하냐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보면 자기가 율법을 말미암지 않고는 자기가 죄를 알지 못하였다,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7절 하반전에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다라고 합니다. 율법이라는 것이 그러면 무엇이냐?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쭉 내려가다 보면 계명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율법이라는 것을 안 좋게 생각해요. 뭐 바리새인들이 지키던 것이 율법이다, 그래서 율법은 아예 쓸모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성취하러 오셨느니라, 성취하러 오셨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약이 율법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왜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왜 율법이 안 좋게 인식이 되었고, 지금 오늘날 크리스천들도 율법을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주의, 율법주의는 안 좋은 거죠. 그러나 율법은 잘못된 게 없습니다. 율법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은 구약 성경의 율법을 담고 있어요. 만약에 율법이 필요 없다라면 지금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지 않겠죠. 근데 율법이라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이 율법을 사실 잘못 사용한 이유 중에 하나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말씀입니다. 거기 플러스에서 인간의 어떤 전통, 생각 이런 것까지 가미시켜서 그런 것을 지키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인간의 유전을 지킨다고 합니다. 이 유전이라는 것은 영어 성경에 보면 tradition, 전통 이런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 전통, 자기들의 어떤 말씀을, 계명을 생각하는 해석이겠죠. 해석, 전통.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사람들이 또 해석하고 또 해석하고 나와서 자기들의 생각을 자꾸만 가미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전통이 되고 유전이 되어버려서 계속 그 다음 세대한테 내려가고 내려가고, 그래서 분명히 계명의 말씀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레위기라든지 뭐 민수기라든지 뭐 어떻게 되어져 있는데, 그거 플러스 자꾸만 생각을 집어넣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인간의 생각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본래 의도하는 생각과는 다른 인간적인 생각들이 거기 많이 들어가서 문제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보다도 그 율법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합니다. 정죄한다는 건 뭐예요? 다른 사람들의 죄를 판단한다는 거예요. 정죄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이 법을 입법한 사람, 입법자, 하나님의 위치에서 내가 다른 사람들의 죄는 이렇다, 옳다, 그러다를 판단하는 판단자, 입법자, 재판자, 법을 세웠고 법을 심판하는 판단자가 심판자의 위치에서 다른 사람을 정죄한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정죄하는 거, 이 정죄한다는 건 잘못된, 법으로 사람의 죄를 정죄한다는 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가 무섭다는 거죠. 율법주의가 잘못됐다는 거지 율법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율법이 죄냐? 7절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계명인데, 지켜야 되는 건데 왜 그거 죄냐? 죄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율법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거죠.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했다면 우리가 탐심을 알지 못하는 거죠. 탐심은 성경에 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탐내지 말라, 이거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탐내지 말라라는 그 계명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내가 이게 탐심이구나 하고 내가 잘못됐구나,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이게 죄구나,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탐심이 죄인지도 모르게 되었구나 이런 말입니다.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여기 보세요, 다시 율법을 이제 계명으로 말씀합니다. 죄가 길을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룹니다. 이것은 계명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은 이것이 탐심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 탐심인지도 몰랐는데 온갖 탐심을 이루었게 됐다는 거예요. 아, 이게 탐심이구나, 이걸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나, 만약에 율법이 나에게 없었다라면, 율법을 통해서 내가 깨닫지 못했다라면 난 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 전에는 그 상태예요. 율법이 없었다면 죄가 죽은 것이다, 죄를 인식하지 못하고 죄를 죄로 알지 못했다, 죄가 죽은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죄가 죽었다는 말, 이게 차이가 다릅니다. 내가 죽은 거하고 죄가 죽은 거하고는 다릅니다. 율법이 만약에 없었으면 죄를 알 수도 없었다, 이 말입니다. 죄가 죽었다는 거예요. 죄가 죽어서 아무런, 이 죽은 것이다, 아무것도 내가 깨달음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죽었다는 말이 이제 다음 구절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거기서 이제 죄가 죽은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은 것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이제 내가 죽었다는 의미는 좀 다릅니다. 이 구절에 보십시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이것은 율법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그리고 내가 그때는 어떻게 됐어요?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율법을 통해서 나의 어떤 죄, 죄악된 부분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할 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아까 말했던 거죠. 실제로도 율법을 통해서 내가 탐낼 때, 아, 이게 탐심이 죄구나. 탐심만 그렇겠어요? 다른 죄도, 누구를 미워하면, 아, 이게 남을 미워하는 게 이게 죄구나. 이게 뭘 가르쳐를 뭘 통해서 깨닫냐면 율법을 통해서, 계명을 통해서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그런 어떤 나의 죄와 관계 속에서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어떻게 됐어요? 내가 살아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모르니까 자유한다는 거죠. 잘못된 측면에서 자유한다는 거죠. 근데 계명이 이르게 되니까, 계명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돼요? 죄는 살아나는 거예요. 죄가 살아난다는 것은 죄가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 계명이 이르니까 죄는 살아난다는 것은, 아, 이게 죄구나, 깨닫는 거예요. 아, 이게 탐심이 죄구나. 그전에 탐심이 죄인지도 몰랐어요. 근데 이제는 탐심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죄가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오히려 죽었다. 그런데 죄는 내가, 아, 이게 탐심이라는 거구나, 이게 미움이라는 거구나, 죄는 깨닫게 되는데 오히려 나는 죽게 돼요. 이게 나는 죽는다는 말이 뭐냐면, 실질적으로 죽는다는 말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죄의 영향력과 지배하에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I'm powerless to do anything.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There is nothing I can do about changing this kind of lifestyle, this kind of sin. There's nothing I can do and overcome the sin. 죄에 대해서 내가 바꿀 수 있고 그걸 오버컴하고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취약된 존재, 바로 죄로 인해서 완전히 죽어있는 나의 자, 그것이 바로 나는 죽었도다. And I died. 내가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죄는요, 영향력이 있습니다. 파워가 있어요. 성령님도 영향력 있고 파워가 있고, 성령님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성령님을 받아서 성령님의 이끄심 가운데 새 생명 가운데 거하게 하신다고 우리 로마서 6장에서 배웠죠. 새 생명 가운데로 이끄시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영향력 아래 두고 우리로 새 생명 가운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이끄십니다, 인도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죄의 영향력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우리의 이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이 율법을 깨닫지만 우리 자신은 그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 죽어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것이 바로 나는 죽어있는, 그것밖에 내가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완전히 죽었을 때,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하심, 내가 이렇게 완전히 죽어 있는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자의 은혜와 사랑을 그때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죽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죄는 사람은 나는 죽었도다,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오히려 우리는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거고,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로 한 그런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이 바로 내가 죽었지만 나는 나의 자아는 죽었지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이 죽은 자를 살리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십자가의 사역과 그분의 은혜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우리는 죽었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는 산 자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역사고 그것이 새 생명 가운데 인도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죽었도다 이걸 선언하는 거죠. 그런데 또 10절을 보세요. 새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해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아까 계속 말한 거죠. 결국 자기를 사망에 놓게 해서 부연 설명하는 거예요. 결국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11절도 부연 설명입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였다. 그리고 나를 죽였는지라 계속 더불어 같은 내용을 지금 반복해서 부연 설명하는 거예요. explanation 하는 거예요. 설명해 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근데 사실은 그렇게 되어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율법이 나쁜 건가? 안 좋은 건가? 율법이 선하지 않은 건가? 나쁜 건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죠. 도대체 율법이 뭔가? 율법이 우리에게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나? 율법이 죄냐? 막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12절에 이제 율법에 대해서 율법의 무엇을 율법의 그 의도, 율법을 왜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해 주고 계세요. 목적이 여기 나오죠. 12절에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은 선한 것이 취약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계명은 선한 거라는 거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과 계명이 다른 게 아니라 이렇게 두 가지를 중복하면서 율법이 거룩하고 의롭다 선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다 이렇게 말하죠. 선하기 때문에 거룩하기 때문에 13절에 결론이 나옵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이 선한 율법 계명이 오히려 내게 사망이 되게 되었느냐. 내가 그것으로 인해 완전히 죽었느냐. 죽음 가운데 놓인 것처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정말로 죽어있는 존재, 죄의 영향력, 죄의 파워, 죄의 능력 앞에 내가 쓰러진 자였느냐 되었느냐? 이 선한 것이 계명이 오히려 날 죽게 만들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수 없는이라는 말이에요.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근데 문제는 이 죄라는 것이 율법을 통해서 죄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깨닫게 된다는 거죠. 아, 그게 죄구나. 그래서 선한 것으로 말미암아 율법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죄로 인식되어지기 위해서 결국은 그 선한 것이라고 하는 율법을 통해서 나를 죽게 만들었구나. 내가 결국 죄 영향력 아래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 나는 죄로 인해서 죽은 존재다. 파워레스한 존재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하고 죽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라.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죄를 죄로 인식하게 만드는 것이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죄가 죄로 깨닫게 해주는 것 그것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나를 죽이는 물론 내가 죄라는 영향력 아래 밑에서 있어서 죽은 자와 같이 되지만 이 죄라는 것이 특히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우리한테는 이 죄가 우리를 죽이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계명이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계명이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를 죄로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죄로 인정하게 된다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죄를 죄로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말씀의 근거에서 죄를 우리의 죄를 보기 말씀을 통해서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중요한 건 계명입니다. 계명을 통해서 내 자신을 발견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절대 깨닫지 못합니다. 그냥 도덕적인 측면에서 아 그래 내가 좀 잘못했지, 내가 뭐 교통 좀 위반했지, 바이올레이션 했지, 내가 뭐 정말 뭐 실수했지, 내가 룰을 어떤 세상적인 질서를 지키지 못했지, 이 정도 수준에서 죄를 봅니다. 그리고 나쁜 사람, 저 사람 사람 죽였어, 잘못했어, 이 정도 수준에서 보지 계명과 나와의 자신의 연관성을 보지를 못해요. 계명과 더불어서 나의 자신을 비추어서 그것을 릴레이트해서 그것을 기준해서 계명과 내 자신을 봄으로 인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죄를 죄로 보는 거,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역사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죄에서 죽었지만 바로 그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내 자신을 깨닫고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죽었던 자가 다시 새 생명 가운데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죄를 죄되게 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역사요, 사랑의 역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서, 그 크신 사랑에 붙들려서 기도하고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